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락 11월 2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훈입니다.
네, 다들 월요병 없는 월요일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국제 뉴스로 문을 여는 월요일 방송입니다.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국제 뉴스들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을 김지아 JTBC 국제부 기자가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이따 모시고 나서 이야기 듣고 나서는 사실 최근에 저희가 듣똑 너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 후기도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아 기자를 바로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바쁘셨나요? 어때요?
네, 요즘에도 좀 되게 정신없이 계속 많이 보냈는데요. 요즘에는 뭐 엄청나게 뭐 미얀마나 아프간처럼 큰 사건은 없었지만 사건들이 계속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요즘엔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감기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기 조심해야죠. 네.
너무 모범적인
그런
그냥 아닌가요?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다른 뉴스들을 전하기 전에 이 뉴스부터 좀 간단히 짚고 가면 좋겠어요. 김지아 기자가 나왔던 가장 최근 편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였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들어주셨었는데
사실 그 방송이 올해 저희가 업로드했던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맞아요. 진짜 네.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네, 그만큼 김지아 기자가 잘 설명해 주기도 했었던데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축출하고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지가 100일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현지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했어요.
네, 예상했던 대로 지금도 현지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탈레반이 자체적으로 지금 지도부를 꾸리고 장차관도 임명을 하면서 겉보기에는 지금 국가의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정부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명확한 체제도 지금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아프간 내부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탈레반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의 이슬람 지부인 ISK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네.
이 단체에서 지금 아프간에서 무차별적인 폭탄 테러를 또 수시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월에만 발생한 큰 테러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3건 넘게 있는데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좀 많이 드리는 모스크나 군 병원 시설 같은 데서 무차별적으로 폭탄 테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또 수십 명 넘게 죽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프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간 국민들은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당장 먹거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 400만 명 정도 아프간 국민들이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영양실조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호단체들에서는 아직까지 뭐 배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기본적인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지에 계신 분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뭐 3일 동안 내가 굶었다라고 하면서 배급을 받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돈이나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집에 있는 가구들, 식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까지 돈을 구하고 끼니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지 애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난이 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고 있네요.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탈레반 정부가 여성의 TV 출연을 금지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 여성 인권이 퇴보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정말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여성에게는 더더욱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됐습니다. 탈레반이 바로 일주일 전쯤에 악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8개를 발표를 했어요.
악행이요?
네, 악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네네네.
여기에 바로 그 TV 드라마의 여자 배우가 아예 출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또 여성이 나오는 드라마를 방영할 수도 없다라는 내용도 이 지침에 포함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여자 기자나 앵커는 출연은 허용은 했지만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라는 내용도 이 지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1,000명 넘는 여성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7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인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좀 더욱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아프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교가 카불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대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대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아예 여학생들의 등교를 아예 금지를 시킨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탈레반이 처음 점령한 이후에도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켜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커튼을 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임 총장인 아슈라프 가리트 총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사람이 여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여성은 또 가르칠 수도 없다. 라고까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상징적인 대학교인 카불 대학교에서 여학생 또는 여교수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카불 시장은 남성 인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는 이상 여성 공무원들은 그냥 집에 쉬어라. 라는 이상한 지침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학교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일이 있었는데 네네.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린 소녀들의 조혼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찍 결혼을 하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린 소녀들 9살, 10살 정도 되는 딸들을 우리 돈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200만 원 정도를 받고 뭐 60살, 70살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파는 거죠. 그 가족은 워낙 지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점점 여성의 인권은 상상 이상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김지아 기자랑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들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네.
진짜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사실은 탈레반이 집권 초까지만 해도 이런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뭐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처럼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었잖아요. 예전에 탈레반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고요. 그거는 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정부로 인정받기 위한 제스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을 바라보는 실제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탈레반이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악행을 하고 있어도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정식 정부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연합과도 공식적인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요. 10월에도 미국 측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했고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11월 29일까지도 지금 미국 정부와 카타르 도하에서 지금 회담을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탈레반은 사실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밝힌 내용만 봐도요.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공급 같은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탈레반 지도부를 인정하거나 합법화하려고 우리가 만나는 건 아니다 라고 굉장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탈레반을 공식 정권으로 인정한 나라도 없고 또 단기간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 정권이 다시 재집권을 한 이후에 어떻게 또 그 나라의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지가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안타까운 뉴스였는데요. 당분간도 계속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사실 그동안 좀 뉴스가 이렇게 잠잠한 상태여가지고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는지는 몰랐는데 그러면은 일단 아프가니스탄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 테니스 선수 펑사이의 신변 안전 논란, 이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논란과 맞물려서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계를 돌려서 지난 2일에 펑사이가 자신의 SNS에 중국의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 이후에 돌연 펑사이가 실종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펑사이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펑사이는 지금은 은퇴한 중국의 테니스 선수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수였어요. 2013년 윔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2014년에는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여자 복식 부문에서 세계 랭킹을 1위 선수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11월 2일에 중국의 SNS인 웨이보 자신의 계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장가오리 전 부총리와 2011년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2018년에도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내연 관계를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까지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장가오리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고 또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 말미에 펑사이는 내가 하는 게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더라도 진실을 알리겠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그 장가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18년에 은퇴를 한 정치인인데 2013년에 부총리직에 있었고요.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공산당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에 가장 힘이 있는 7명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물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미투가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고위 관료를 향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폭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펑사이가 웨이보에 올렸던 글이 20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돼요.
네.
그래서 글이 지워졌고 펑사이의 계정까지도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아, 계정도 아예 삭제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웨이보 같은 곳에서 펑사이 아니면 장가오리를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를 뭐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예 중국 웹사이트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행히도 중국 네티즌들이 캡처를 해서 해외에 열심히 알리게 돼요. 중국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아예 보도가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이후에 또 펑사이도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실종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정부도 의식을 했는지 폭로한 지 약 2주 만에 펑사이의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라는 메일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반박하는.
네, 자신의 폭로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의 관영 매체 중에서 영어 방송을 하는 그 CGTN이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는 이게 펑사이가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에 보낸 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협회 측에서도 이거는 펑사이가 쓴 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펑사이가 썼는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피 의혹이 있고 이러면서 점점 더 펑사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고 잘 알고 계신 뭐 조코비치나 오사카 나오미처럼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도 공식 석상에서 펑사이 이야기를 하고 또 SNS에서도 뭐 Where is 펑사이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요. 미국 백악관에서까지 이게 중국의 관행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려가 점점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이 갑자기 실종됐다. 이 실종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펑사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뭐 일상 영상이라든가 공식 석상에 참여한 모습 또 IOC와 영상통화하는 것 등이 공개가 되면서 일단은 실종설은 봉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의 신변 안전을 둘러싼 의혹과 중국을 향한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다 공개를 했는데도 왜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지
네.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냐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황구시보의 편집장인 후시진 편집장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돼요. 네, 황구시보 자체도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고요. 중국 내에서는 사실 트위터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트위터에 공개를 했다는 거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행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한 가지 공개된 영상을 말씀드리면 펑사이가 베이징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된 영상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한 남성이 옆에 펑사이에게 내일이 11월 20일 맞지? 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21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짜를 딱 박아서 주네요.
네. 네. 근데 보통 물론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펑사이가 실종됐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OC 그 토마스 바우 위원장과 펑사이가 영상통화를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영상통화를 했다고는 했지만 언론에는 그 사진만 공개가 됐어요. 근데 IOC가 올림픽위원회 측은 약 30분간 영상통화를 했고 펑사이는 베이징 집에서 뭐 안전하게 잘 지낸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이 2022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IOC와 중국은 지금 굉장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게다가 장가오리 전 부총리가 이번 올림픽 유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고 토마스 바우 위원장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공개가 되면서 IOC조차 100% 믿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성 테니스협회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린 펑사이가 안전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글을 올리거나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모든 거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매체조차도 중국 공산당 쪽에 가까운 매체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종설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됐지만 그가 여전히 안전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펑사이 이전에도 뭐 배우 판빙빙이라든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처럼 중국 유명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일이 또 왕왕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의혹을 풀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네, 중국 공산당에는 이렇게 밑보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등장을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배우 판빙빙 같은 경우도 탈세 혐의를 받다가 약 2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도 그 작년 10월쯤에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3개월 동안 아예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감금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행히 홍콩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는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말고도 사실 우한에서 시민 기자로 활동을 했던 변호사 천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도 갑자기 1년 8개월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1년 8개월 만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왜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절대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근데 천추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 8개월 동안 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지만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중국 공산당의 압박을 받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그래도 추측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게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었는데 이제 펑사의 신변 안전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먼저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이콧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아예 선수들이 참가를 안 한다는 뜻인지 미국이 또 애초에 왜 이렇게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이 언급하는 보이콧은요, 선수들까지 아예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선수단은 참가하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사절단은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냉전 시대 때 소련 올림픽을 아예 보이콧하면서 선수들까지 안 보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고 정상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에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 뭐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 전 세계 각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이는 외교회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도 열리고 각종 외교회의도 열리는데 이 시기에 맞물려서 미국이 보이콧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중국 뭐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고 중국의 경고, 압박을 하는 행동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펑사이 논란 이전부터도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사실 표면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인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장 위구르나 티벳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수민족 탄압 아니면은 그 홍콩 탄압 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만 해도 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중국 정부와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게 인권 문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좀 G2라고 불리는 중국과 미국의 세력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번에 평사이 사건이 터지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좀 보이콧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분이 생긴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G2 중에 한 나라인 미국이 G2 중에 또 한 나라인 중국의 올림픽을 보이콧할지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각국의 또 입장들이 저마다 또 묘하게 다를 것 같단 말이죠. 지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는 명확히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뭐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도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외신 보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에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초대장을 받았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기는 한데요. 미국의 입장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베이징 올림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만날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예 남북한과 미국, 중국 다 같이 네 나라 정상이 이렇게 만나서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것도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 적으로 뭐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역지 말아달라라고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또 중국 측에서는 또 먼저 선수를 쳤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25일에 그 장하성 주중대사가 양체츠 그 정치국 위원과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밝히진 않았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어떻게 밝혔냐면요. 한국 측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원한다라고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이징 올림픽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흘리면서 좀 두 나라 간의 좀 세력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여기서 참 새우등 신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오래전부터 미국과 뭔가 동맹관계가 있는 한편에 또 우리나라는 되게 지난번에 저희가 유소수 사태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에 굉장히 또 그 의존도가 높은 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마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해지는 게 정말 각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클까? 많을까? 사실 냉전 시대 때 막 아예 선수 안 보내고 네. 이거는 미국조차도 좀 저어하는 거잖아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보이콧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뭐 아직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은 또 아예 가능성은 없지 않은 상황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거는 냉전 시대에만 이루어졌었고 도쿄 올림픽에서도 사실 다수의 정상들이 안 갔지만 이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안 간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지금 특히나 중국 과 그 미국의 사이가 신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고 국제적인 분위기도 경색되어 있는 만큼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를 하는 거는 어렵지만 미국이나 몇 개의 그 상징적인 국가들은 실제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4일날 개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올림픽이 네. 한편으로는 얼마나 정치적인 장인가를 또 깨닫게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올림픽 앞두고 또 김지아 기자님이 또 나와주셔서
그래야겠네요.
올림픽을 둘러싼 국제 정치 경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잠깐 공지사항 듣고 네,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뚝뚝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버튼 네, 꼭 눌러주시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뚝뚝나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트위터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
한창 이제 또 구독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일단 저희 플로어에서 새롭게 연재하고 있는 뚝뚝나의 W, 듣블류 매주 목요일 업로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주는 이현 기자가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이 속속들이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들려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지상 기자가 미셸 우 미국 보스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지상 기자가 지금 외신 각종 영어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기사가 많이 없다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듣동나 유튜브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내일 팟캐스트로도 나가는 신메이커의 리치 언니 박세리 감독 인터뷰를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솔로 1집 나갑니다. 인생의 딜레마 를 밸런스 게임으로 풀어봤거든요. 이 편도 아주 재밌을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듣동라 유튜브에도 꼭 와서 챙겨봐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홍상지, 김효은 기자 그리고 김지아 국제부 기자와 함께 지금 중요한 국제 뉴스를 꼭꼭 집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려고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또 반대급부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확진자 수에 크고 작은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의 제1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라면서 내년 3월까지 유럽 내에 사망자가 5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확산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유럽에서는 정말 연일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코로나 유럽의 확진자 수를 확인할 때마다 매번 그 최다치를 갱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을 모두 모아봤더니 이 중에 67%가 모두 유럽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11월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 확진자 중에 유럽 확진자는 54% 정도였어요. 물론 54%도 많은 거지만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좀 13%포인트 이상 확진자가 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유럽 대륙에서만 4,200명 정도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말만 하더라도 하루 사망자가 2,100명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몇 나라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여름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1,000명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옆에 있는 나라인 네덜란드도 여름에는 뭐 한 1,000명 아니면은 그 이하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실도 부족해서 이웃 국가인 독일로 환자들까지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찍이 또 위드 코로나를 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꾸준히 4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려스러운 게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요. 남아공과 그러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 지역에서 좀 처음에 발견됐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뭐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변이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변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변이들이 나오면은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고 기존 백신을 좀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변이는 또 어떤 변이인지 충분히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조심을 여전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국가들은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뭐 이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확진자 수가 폭증한 데에는 위드 코로나의 여파도 컸겠지만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또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사실 백신 접종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하긴 했지만 백신의 접종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백신은 충분했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79.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유럽 대륙으로 보면은 유럽은 지금 57%만 백신을 백신을 모두 다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했던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영국과 독일은 그래도 67%가 백신을 맞았고 오스트리아는 64%를 맞았는데요. 이게 사실 엄청 낮은 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이른 위드 코로나가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랑 유럽에서 하는 위드 코로나가 아예 다른 양상이에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 뭐 위드 코로나를 했다고 해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나라들은 여름부터 그냥 아예 학교나 모든 공공장소에서 애초에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접종률과 너무 이른 위드 코로나가 합쳐져서 무시무시한 확산세가 이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원래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도 많이 퍼지는데 날씨까지 겹치면서 이게 4차 대유행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종현 여행기자가 나와서 스위스 출장 갔다 온 걸 얘기해 줬었는데 정말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이 확진자 수를 높이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유럽 각국과 또 EU 차원에서 어떤 대처가 있는지 궁금해요. 뭐 봉쇄령이 다시 내려진 나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스트리아가 22일부터 아예 열흘간 봉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출퇴근이나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아예 다른 외출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2주 동안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여기 사실 오스트리아랑 비슷하게 출퇴근과 생활 필수품 사기 위한 외출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씩 나오고 있는 독일에서도 봉쇄령까지는 아니지만 백신 접종자만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공공장소 같은 데서 경찰이 수시로 검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문처럼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중교통을 탈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고요. 또 유럽은 워낙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한데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지금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공공장소에서는 그린패스라고 불리는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만 뭐 식당이나 카페 뭐 이런 곳을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상의 뭐 백신 의무화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유럽 전 시민들에게 경고한 거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시행된 건 아닌데 이제 내년부터는 EU 지역을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부스터샷을 맞도록 하자라는 제안도 EU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각국에서 방역 조치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은 백신을 믿지 못해서 맞지 않는 사람도 유럽에 지금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들한테 사실상 백신을 맞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백종현 기자도 얘기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자기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권리는 나에게 있다.
그렇죠.
네. 맞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 이런 이제 그 여론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공공장소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좀 조치를 네. 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방역 조치가 이렇게 속속 재도입되면서 지금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지난 주말에도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네덜란드나 벨기에 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 정말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랑 벨기에 각각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광장으로 나와서 뭐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뭐 백신을 강요하는 거는 뭐 파시즘과 같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현지 언론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을 폭도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일부긴 했지만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아니면 가게 유리창을 깬다거나 말 그대로 정말 거리가 마비될 정도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시위를 하는 게 뭐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좀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랑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마약이라든가 성매매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국민성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를 한 번씩 맞봤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국가에서 사실은 그냥 너네 돌아다녀도 돼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 사람들의 반발심이 조금 더 커진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김지아 기자님이 미국 관련된 기사도 쓰셨던데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떤지.
네, 미국도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만 10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접종률도 사실은 높지가 않아서 57% 정도만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좀 유럽과 다르게 강한 봉쇄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만 지금 5,30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이런 집계가 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네요. 아유.
네. 네. 그래도 사실은 이 정도 수치면은 코로나 이전과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도 상황은 심각한 게 작년 코로나 사망자보다 올해 벌써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의 수가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정말 공항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 마스크는 물론 다 쓰긴 했지만 정말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뉴욕에서 하는 그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도 네. 굉장히 성대하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축소가 됐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같은 규모로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나 그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에서도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막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나라의 지침도 잘 따르지만 뭐 개인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듣똥나를 듣고 계신 듣똥너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많으신데 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저희가 코로나 뉴스를 전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나요? 거의?
아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다들 엄청 지쳐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확산이 되니까 또 답답한 마음도 훨씬 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장기화되면서 네. 계속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 오늘 아프가니스탄 사태부터 올림픽 보이콧 그리고 유럽 코로나까지 김지아 기자 방송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또 나와주세요.
네.
네, 김지아 기자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김지아 국제 기자와 함께 국제 뉴스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듣똥너 여러분들과 함께 듣똥너와의 만남
했었죠.
진행했잖아요.
네. 아, 네.
정말 여기서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정말 느끼는 게 많고.
네. 네. 듣똥너에 대한 칭찬도 해주셨고 그리고 애정에 기반한 이제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들 네. 같은 것도 많은 또 의견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댓글 친구 방송을 잘 안 듣게 된다. 아, 이거는, 아, 그렇구나. 아, 저희도 좀 댓글 친구 재생수가 조금 덜 나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아, 이거를 댓글 친구 방송에서 따로 빼서 하는 것보다는 각 방송마다 말미에 댓글을 두세 개 정도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맞아요. 니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좀 더 친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댓글 친구는 잘 안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스몰 토크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스몰 토크를 네. 또 은근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빅 토크만 하다 보니까
맨날 스몰 토크하면 날씨 얘기밖에 안 해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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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한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한 3개 정도 읽어볼 건데
네.
지난 댓글 방송 댓글에 정말 따뜻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네.
우선은 RFM님께서 어떤 댓글이 전에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지상 기자님 꿈꿨다고 맞아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읽어드렸더니 RFM님께서 대박 대박 저도 듣똥나 기자님들 꿈꾼 적 있는데 댓글 듣고 너무 웃겨서 댓글 남긴다고 대대슬. 네. 저는 듣똥나 기자님들이랑 찐친이라 집에 놀러가는 꿈을 꿨는데 꿈 깨고 나서 아니 이게 무슨 꿈인가 나 아무래도 듣똥나 악갱인가 보다 했어요. 네, 웃긴 게 저는 연예인 꿈도 안 꾸거든요. 와, 라고.
진짜 듣며드셨네요. RFM님 되게 오랫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또 그러니까요. 청취자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팡스키님도 되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기자님들 안녕하신가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셔서 듣동러들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후가공까지 직접 해본 낮과 밤들이 있다 보니 오늘은 댓글을 적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따라 댓글 친구 녹음분이 많이 지친 것처럼 들리는 건 고된 하루를 보낸 제 기분 탓이겠죠?
근데 그때 좀 지치긴 했잖아요, 제가. 그게 티가 났나 봐요, 목소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 티가 나나 봐. 가벼운 이야기일 때도 무거운 이야기일 때도 늘 든든한 버팀목처럼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에너지 얻고 위로받고 했는데 항상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힘 좀 드려보고 싶어서 댓글 남겨요. 날 추운데 따스운 거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기자님들의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 삶이 그렇고 제가 듣똥나를 추천한 친구들의 삶도 그래요. 힘내셔요. 다만 몇 분만이라도 마음이 환하게 따스워지길 바라며 무한한 애정을 기록해둡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팡스키님이 남긴 댓글을 읽는 동안에 진짜 환해졌어요. 이제 단 몇 분만이라도 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스키님. 네, 그리고, 11월에 내리는 비님도 이어서 상당히 정말 눈물 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 방송에 댓글 남겨주는 찐 청취자가 찐이라는 얘기에 바로 댓글을 달았다라면서, 오늘은 저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요. 청춘 라디오부터 오늘까지 정주행을 완료했다라고.
세상에.
이게 거의 뭐죠? 한 5년, 6년? 와. 치를 다 들으셨다는 건데. 근데 옛날 거는 제가 예전에 나왔던 거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네네. 저도 못 듣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신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김호정 기자님 나오셔서 클래식 이야기 할 때는 그쵸, 초창기 청춘 라디오 때 또 김호정 기자님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내적 환호로 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정선원 최윤경 기자님 근황도 알려주셔서 너무 반가웠다고 하셨고요. 듣똥나가 주 3회 방송에 유튜브까지 섭렵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기자님들과 듣똥나 팀의 피땀 눈물이 얼마나 서려 있을지 짐작하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인원 충원 꼭 이루시기를. 근데 이게 저희 듣똥나 분들 만났을 때 그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 너무 지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다 보니까.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 걱정해주시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내리는 비님께서 듣똥나만의 장점을 또 1, 2, 3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1. 흩어지기 쉬운 정보를 듣똥나만의 시각으로 갈무리해서 큰 그림을 보게 해준다는 점. 근데 저 이거 약간 소름 돋았어요. 큰 그림을 저희가 되게 추구하잖아요.
큰 그림 이야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의 트렌드가 뭔지 콕 집어 소개해준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명인 인터뷰도 식상한 내용 없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점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기자로서 콘텐츠 제작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 문들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너무 저희가 정체성 고민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나 봐요.
네.
이게 또 티가 났나 봐요. 네. 너무 좋은 분석이고 저희가 원하는 분석이었습니다. 11월에 내리는 비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댓글 읽으니까 따숩네요.
따숩네요. 네.
밖은 추운데.
날씨 얘기하지 마요.
아, 네. 금지.
날씨 얘기 금지. 스몰토크 날씨 얘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듣똥너와의 만남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한번 정리해서 저희도 방송에서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네.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간만에 또 얼굴 뵙고 또 인사 나누고 사진 찍고 막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사인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사인 하나 만들까 봐요.
저는 사인이 없는데
저도 없어요.
민망하잖아요, 만드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야. 네.
그래서 정자체로 써서 드렸는데
맞아요. 네.
아, 좀 준비하시죠, 우리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